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낚이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므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 분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스물네 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세바의 반란이 어떻게 진압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살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우리 되짚어 보겠습니다. A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세바는 정당성이 없는 반란, 또 욕망을 따른 반란을 일으켰다가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일에 주동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압인데, 요압은 중요 인물 중에서 아브넬, 압살롬, 아마사 등을 죽였는데, 요압도 참 욕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망이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욕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남게 되는 것은 깊은 한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것을 가지려고,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그렇게 왔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B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욕망은 달게 보이지만 열매는 쓰다는 것을 새긴다. 욕망은 달게 보이지만 열매는 쓰다는 것을 새긴다. 예, 루소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썼는데 반대로 욕망은 굉장히 달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정말로 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이 그 시나의 아내를 데려올 때는 달콤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또 앞으로의 삶 전제를 다 버린다는 말입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신하가 또 다른 신하를 죽인 것 같지만 그 서로 사촌이 사촌을 죽인 것이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내 집안에서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었는데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친척이 친척을 죽이는 일까지 지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욕망을 즐기다가 오랜 세월 고통에 빠지는 것보다 재미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진리와 생명 속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 정말로 큰 복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변화가 있는 삶, 또 다양한 삶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한결같은 삶이 훨씬 더 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욕망을 따르는 삶은 그 보호장치가 없는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타본 지가 이제 너무 오래됐는데, 예, 그 놀이공원에 가면 뭐 일명 청룡열차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찌릿합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탈 수 있다면, 타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위에서 무슨 바 같은 것이 내려와서 내 몸을 고정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거 없이 타러 가면 타시겠습니까? 아마 타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번지점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렇게 무서운 것을 돈 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 몸에 줄이 묶여있고 다리에 줄이 묶여있으니까 뛰지 안 묶여있으면 뛰겠습니까? 예, 그런 짜릿한 삶을 즐기는데 보호장치가 없다면 그것은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은 그 청룡열차나 번지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밋밋하게 보이는 회전목마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뭐 오르락내리락 정도 조금 예 그렇게 보이지만 예 한결같이 가는 것이 진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0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된다. 사무엘상 하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3명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 사무엘상 25장에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나오고요. 또 드고아의 여인이 나오고 또 지난주에 살폈던 벳마가 아벨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상의 생각을 뒤집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함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약에 이런 여인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무고한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기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참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 흔히 근본 있는 사람, 뭐 근본 없는 사람 이런 말 하죠. 예, 특히 그 자기 아들이나 딸이 그 결혼할 상대방을 가져왔는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들 때 그런 말 쓰죠. 어디서 근본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왔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그 대부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봐서 그런 거죠. 예, 정말로 근본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 근본 없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뭐 신문지상에서 예, 가진 것 많고 배운 것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근본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많은 것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면 지혜자가 되고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근이번 요한복음 4장 23, 24절과 잠언 1장 7절 암송해 봅시다. 네, 우리 요한복음 먼저 한번 천천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그 다음에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했고 또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면 저는 지혜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1절에서 9절을 제가 자읍 자득이라고 했는데 예, 그 우리 살펴보겠지만 그 사울 왕이 남긴 것을 고스란히 그 자손이 받게 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업 후손득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왕이 뿌린 것을 그 후손이 예, 거두는 것. 우리 흔히 자업자득이다 말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죠. 얘기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A번 다윗의 시대에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 3년 연속 기근이 있을 때 다윗은 여호와 앞에 간구했습니다. 간구. 이제 이 오늘 본문 21장부터 이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는데 이 4장은 그 사무엘하의 부록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결론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처음 배울 때 그 2장 30절 하반절 그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것이 굉장히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과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그 기본 사람들 이 사건과 마지막 장인 그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결과가에 대한 것이고 그 중간에 다윗의 노래 그 시편에도 나오는 그 다윗의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의 주제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두고 중간에 주제를 두고 있는 구절을 품고 있습니다. 22장 볼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중동은 우기와 건기가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흉년이 많았습니다. 또 지금처럼 이런 그 과학이 발달해서 그 관계 시설도 잘 해놓고 비가 왔을 올 때 그것을 잘 가둬놓고 했으면 좀 덜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과학이 발전하지도 않았고 또 강력한 중앙 정부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런 기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성경에 그래서 기근은 굶주림인데 그 기근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째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을 때 기근이 왔고요. 또 하나는 그 비도 오고 농사도 잘 됐는데 뭐 메뚜기 때와 같이 한번 이런 자연재해가 휩쓸고 가면은 기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물론 외적이 와서 뺏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때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고 하는데 이 간구하다의 문자적인 뜻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다입니다. 예. 이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이 그 자주 나오는데 그 축도로 유명한 민수기 26장 24절에서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표현하는 것을 흔히 그 신인동형론, 예, 하나님을 사람의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손이 뭐 아니면 또 편팔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손, 팔 이런 것들은 다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손 좀 빌려달라고 하면 와서 도와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들이 그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람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맡게 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태도이자 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질문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년 연속으로 지금 기근이 들었는데 왜 첫 해에 구하지 않았을까? 3년이 지나고 나서 구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응답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그 왜 이때만 3년이 지나서 구했는가가 아니라 왜 그전에도 구했을 텐데 왜 응답하지 않았나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영화 올드보이에 보면 이제 그 15년 동안인가 그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겨우 빠져 나와 가지고 이제 자기를 그렇게 가둔 예 그 이제 최민식이 그렇게 갇혔다가 이제 나중에 유지태를 찾아가서 그 호화로 굉장히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물어봅니다. 왜 나를 15년 동안 가뒀느냐고. 그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때 유지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15년 동안 늘 가두었느냐고 물어야 되지 않고 왜 지금 너를 풀어주었느냐고 물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왜 지금 다윗이 구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품지 않고 왜 다윗이 충분히 구했을 텐데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라고 묻는 것이 더 바른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비번 다윗의 시대에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그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신다. 예,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울왕은 참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특히 그 노읍의 제사장 우리 사무엘상 22장 볼 때 살폈는데 노읍의 제사장 그 85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는데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읍의 제사장들을 죽일 때 그때 그 노읍 그 마을 사람들도 함께 죽였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기부온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 9장에 이 기부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된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기부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즉 제단에 그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과 그 뭐 회막과 가까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노읍의 제사장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때 기부온 사람들을 함께 죽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정답은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2번 사울 왕이 기부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부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자속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부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렇게 했답니다. 이 굉장히 민족주의적이죠. 민족 자기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기부온 사람은 그 가나안 그 일곱 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에 해당합니다. 그 사울은 이 기부온 사람이 단지 이민족이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 학살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폐쇄적인 민족주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온 인류를 향하십니다. 그 인류를 향하는 마음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지 이스라엘 자체만을 위해서 그들을 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기부온 사람들은 이제 그 출애굽하고 난 뒤에부터 이제 합류를 했으니까 사울 시대까지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350년에서 400년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함께 살았는데 민족을 운운하는 것 말이 안 됩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그러면서 수많은 잡족이 함께 그들과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잡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처음부터 어떤 혈연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아무튼 다 이 사울 왕이 자기 민족을 위하는 열심으로 이런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자행했는데 열심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그 열심은 온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즉 무엇을 향한 것이냐입니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 온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위험하기만 합니다. 예. 뭐, 아궁이 불을 생각해 보면 금방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궁이 속에 있을 때는 방을 따뜻하게 하는 굉장히 고마운 불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돼서 집 밖에서 건물에서 만약에 그 불이 타고 있다면 그 건물을 다 태우는, 예, 흉기? 뭐 흔히 화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4번 다윗은 기부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속죄하는 것인지를 물었을 때 그들은 사울과 자신들과의 일은 무엇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부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예, 은금에 관한 것이 아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부온 사람들의 말을 요약하면 우리들이 가진 이 문제를 풀기를 하는 것은 무슨 돈을 많이 준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그 집안에게만 국한돼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로 확정시켜 놓았으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다윗의 훌륭한 점은 지금 잘못은 사울왕이 했잖아요. 예, 그 잘못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찾아왔는데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왜 사울왕이 한 일을 지금 와서 나한테 그러느냐? 그건 그때 해결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윗은 기부한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라고 말하며 사울왕이 일으킨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구분자 중에 하나는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다윗의 훌륭함입니다. 예, 그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가 가야 할 때 가지 않고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래서 그 풍랑이 일어서 이제 그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 선장에게 요나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예. 그래서 그 오래 전에 그 요나서를 딱 주제를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거 들었는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40년은 된 것 같은데 요놈의 나 때문에를 줄여서 요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예, 아무튼 다윗은 지금 책임지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2번 기본 사람이 다윗에게 요구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 예, 사울의 자손 일곱 사람. 일곱을 요구한 것은 사울왕이 기본 사람을 일곱 명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7은 그 완전함을 상징하기에 사울왕에게 당한 그 한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 일곱 명을 기브아 그 사울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매달겠다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그 문제 해결을 완전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안에 제가 신명기 24장 16절 지우지 않고 뒀 있지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부한 사람이 요구하는 것 옳지 않고요. 예, 또 다윗이 그 요구에 응한 것도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을 해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참 아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윗이 요나단과 그 언약을 맺으면서 너와 나 사이에 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서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F번 다윗은 사울의 자손 7명을 뽑으면서 므비보셋은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예, 요나단과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끼다는 그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바로의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 속에서 우는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또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을 찾아가서 가난한 이웃의 암양을 찾아 손님을 대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다윗이 그 사실에 분노하면서 그가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아꼈고 긍휼히 즉 불쌍히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집은 기부온 사람들의 요구에 다윗이 내어준 7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무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므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예, 리스바의 아들 두 명, 메랍의 아들 다섯 명. 예, 그러니까 다 사울 왕의 아들 두 명, 손자 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이 그 우리 성경에 메랍의 아들 다섯 명인데 그 메랍이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미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 성경에도 미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갈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대부분의 성경은 그 메랍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그 틀렸거나 그게 옳거나 그러거나 간에 그 여러 역본에 되어 있는 그 미갈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거 메랍을 써야 되는데 미갈로 오기를 했든지 아니면 이렇게도 그 보기도 합니다. 그 원래 메랍의 아들인데 미갈이 대신 키운 것이다. 그래서 미갈의 아들처럼 여겨진 것이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혹시 그게 메랍이라고 되어 있든 미갈이라고 되어 있든 당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사울의 아들 므비보셋은 죽임을 당했거든요. 예,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생명을 이어갔죠. 또 다윗의 피난 시절에 생필품과 음식을 공개했던 바르실레와 그 메랍의 시아버지 바르실레도 같은 이름이었지만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 모든 사람은 동명이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인생길을 걷고 또 개인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도 한 번쯤 기억하는 것은 좋게 여겨집니다. 그 제 이름과 우리말로 똑같은 정한조라는 인물을 그 검색을 하면 그 일제강점기에 애국지사도 있고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도 어떤 사람은 애국자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매국노로 살아갑니다. 예, 제가 제 이름과 똑같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또 그 생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본문에 그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는 그 4월 중순경에 해당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기근이 끝나는 때가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뒤에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4번 10절에서 14절은 가슴 무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예, 리스바가 자기 자녀가 죽은 것을 애도해서 하는 그 모습을 제가 가슴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A번 산 위에 매달아 놓은 사울 집안 사람들의 시신을 공중의 새와 들 짐승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 10절 한번 우리 같이 10절과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 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예, 리스바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사울 자손들의 시신을 한동안 공중에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른 비는 10월경에서 11월, 보통 10월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비, autumn rain, 예, 가을비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전은 다 건기였거든요. 그 땅이 완전히 메말라 있는데 그 이른 비가 와서 한두 주가 지나고 나면 그 땅이 촉촉해지고 땅이 파릇파릇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곡식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른 비 하면 우리는 그 봄에 내리는 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을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겨울 비도 있습니다.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 장맛비를 겨울 비라고 합니다. 그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 비인데 이스라엘에서 비가 제일 많이 올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에 1년에 오는 비에 약 70%가 그때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때 한 15%, 늦은 비 때 15%, 그 겨울에 겨울비가 70%. 그 겨울비를 최대한 모아서 먹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지을 때도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된 장맛비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 spring rain인데요. 4월경, 3, 4월경, 보통 4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것은 봄비라고 불리기도 하고 단비입니다. 이 봄비가 와야 이제 그 추수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짝 자라서 예, 그때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바는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다시 그러니까 4월경부터 해서 길게 보면 가을에 10월에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길게 보면 한 7개월 이렇게 보고 또 짧게 보면 한두 달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바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그 두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의 어머니였는데 자식 둘 잃은 것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그 시신을 가져다가 제대로 장례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최근에 읽은 글 중에 그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그 남편이 그 죽고 홀로 사는 여인을 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그 아내가 먼저 죽고 그 홀로 사는 남편을 호라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부모 없이 없는 상태의 자녀를 고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먼저 떠난 부모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 표현은 없습니다. 예, 아까페 부모는 떠나면 청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더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없습니다. 예, 흔히 그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참척의 고통 이런 말을 쓰는데 지금 리스바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비번 리스바가 한 일을 보고받은 다윗은 그 일곱 명의 시신뿐만 아니라 누구의 유해를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지고 왔습니까? 1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예, 사울왕과 요나단의 유해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장에서 살폈듯이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 요나단과 함께 그 슬픈 노래 즉 조가를 지어서 애도했고 그들의 장례를 국가장, 예, 옛날에는 뭐 국장, 국민장 나눴는데 지금 국가장으로 다 바뀌었죠. 예, 국가장으로 치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들의 시신을 그 고향 기부와 그 사울왕의 아버지 그 기스의 묘에 장사하지 않았을까요? 이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뭐 학자들은 사울 왕과 다윗이 화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고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나단을 봤으라도 틀림없이 할 것 같은데 하지 않았습니다. 3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죽은 7명의 뼈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예,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고 나니까 기근이 끝났다는 것이죠. 예,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지금 사울의 이야기를 그 넣어 놓았습니다. 사울왕의 삶은 그 후손에게 그 후손의 생명을 잃게 만들 정도로 악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새겨야 할 것은 사울이 패역한 삶을 사니까 그 삶이 자식에게 또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뭐 공무원 뭐부터 이런 분들을 다 공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연예인도 공인이다. 뭐 요즘 뭐 무슨 뭐 그 유명한 그 운동선수들 공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를 아는 사람에게 나는 공인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공인이 아닙니다. 그 무슨 일을 하든 모르는데 무슨 공인입니까? 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사울 왕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니까 그 자손까지 경멸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5번, 예, 15절에서 22절, 나사못과 같은 인생. 나사못 아시죠? 이, 그 인생은 나선형 구조다. 반복처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A번, 블레셋 사람의 선전포고로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15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예, 피곤했답니다. 이 본문의 때도 어느 때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사건보다 더 앞에 있었을 가능성이 더 많은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어느 때인지 계속 얘기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피곤하다는 약해지다, 지치다입니다. 예,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 들어갈수록 인생살이가 피곤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일,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잘 수용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삶이 피곤하고 모든 것이 약해질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더 또렷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B번 아비새에게 죽임을 당한 이스비브노브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브가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그는 거인족의 아들이고요. 300세겔의 노창과 새 칼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거인족은 가라앉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라앉게 할 정도의 끝같이 보이는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영화관에서 보았던 그 로봇 태권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로봇 태권브이의 그 재현을 보면 그 태권브이의 키가 56m이고요. 그 무게가 1400톤이랍니다. 그래서 태권브이 정도의 어떤 크기와 그런 무게의 그 무엇이 실제로 있다면 그런 존재가 그렇게 걸어가면 땅이 그냥 꺼진답니다. 걸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제대로 그 제가 괴수 영화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고질라 있지 않습니까? 그 고질라는 고릴라와 고래가 합쳐서 온 변종이라네요. 예, 그 고질라가 굉장히 많이 이 그 반복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고질라가 처음 나올 때는 한 54m 정도였답니다.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118m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그 정도의 실제적인 동물이 있다면 땅을 밟으면 전 땅이 꺼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그 이스비브노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창날이 그의 창이 300세겔이었다고 하는데 그 골리앗의 창날이 600세겔이었거든요. 그 1세겔은 약 11.4g인데 600세겔은 6.84kg입니다. 그 창날이 뭐 7kg 가까이 정도 되면은 뭐 창이 손잡이까지 하면 훨씬 더 무거웠겠죠. 그거 휘두르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비브노브는 그 창이 300세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날의 무게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날의 무게도 대단한 거고 이게 창 전체의 무게여도 보통 사람이 휘두르지 못합니다.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야구 배트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 야구 배트가 900g을 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 휘두르는 그런 야구 배트는 한 7,800 정도 그램이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이제 무거운 것을 휘두르다가 가벼운 거 휘두르면 더 잘 휘두를 수 있으니까 무거운 것을 연습할 때 한 1kg 정도 들고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전 할 때는 한 900g짜리 정도를 휘두르는데 그런 야구 배트를 서너 개를 한 손에 들고 몇 번은 휘두를 수 있지만 계속 휘두르기 어렵습니다. 혹시 3kg짜리 아령 가지고 운동해 보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었다 놓았다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들고 계속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 할 수 없습니다. 사울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칼이나 창을 쥔 사람은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그랬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은 그 당시까지 철기 문화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이스비브노비 새 칼을 찼다는 것은 최신 무기를 장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어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 자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10번 블레셋의 가드 출신의 그 인족들은 모두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22절 보겠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이게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 거인이었고 큰 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은 다윗 한 사람만의 공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드의 거인족을 물리치는데 아비세, 시프게, 엘하난, 요나단 등의 공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깊게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10번 15절에서 22절에 다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혹시 성경에 표시만 해보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5번이 나오는데요. 그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쳤다고 나오죠. 그리고 17절에 아래쪽에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라고 했고 18절에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했다고 나오고 19절에 또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고읍에서 나오고 20절에 또 가드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 성경에는 또라고만 번역을 했는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또 다시입니다.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잖아요. 평생에 한 번을 전쟁 치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일인데 이렇게 반복돼서 전쟁을 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전쟁을 벌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런 반복된 전쟁, 이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또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욱더 또렷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의 길은 나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도록 나아가는 것이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않은 길, 예,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과 믿음의 길에서 시온의 대로, 예, 소위 잘 나가는 것보다 눈물의 골짜기, 잘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목적 삼도록 만들어 주기 위함입니다. 예, 삶이 반복이라면 믿음 생활도 반복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습관적인 신앙은 좋은 신앙입니까? 안 좋은 신앙입니까? 저는 좋은 신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주일이면 의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애를 써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의뢰 기도하고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애를 써야 기도 식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또 어떤 때는 내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 하는 사람은 저는 믿음이 더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비빔밥 먹을 때는 비비기 전에 기도해야 되나요? 비비고 나서 기도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비비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비비기 전에 하면 어떻고 비비고 나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겸허하게 자세로 선다는 것이 중요하죠. 6번 결론, 오늘 배운 것 정리해 봅시다. 갑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믿음과 삶의 길이 모래시계에 임을 안다. 모래시계에 임을 안다. 삶이 또 믿음 생활이 반복되는데 그렇게 보면 손목시계처럼 보이지라도 실제는 모래시계입니다. 예, 지난 삶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울왕의 삶의 족적이 고스란히 남아서 그 자손의 생명을 뺏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의 이 모습은 지난 세월 나의 인생의 모래시계의 삶의 결과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모래를 어떻게 흘러내리느냐에 따라서 내 이후의 삶이 또 결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은 내일을 위한 최상의 준비가 됩니다. 나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믿음과 삶의 길에 독불장군이 없음을 안다. 독불장군이 없음을 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혼자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쭉 다윗 인생을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도망다닐 때도 그와 함께했던 그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400명 몰려왔다가 그 다음에 곧 600명이 곧바로 되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이 피난 갈 때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제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도 약 8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신앙에는 독불장군도 없지만 예, 자수성가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모든 동물 중에서 자립하는 시기가 가장 늦습니다. 예, 네 발 달린 동물들은 태어나서 30분 이내에 걷지 않습니까? 또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는데 반려견은 1년이 2년만 키우면 금방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걷는 데만 1년이 걸립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중에 나보다 덜 가지고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합니다.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도 누군가 한 사람의 역할 때문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교회와, 그러니까 일터와 사회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답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믿음과 삶의 길에 앞서가는 것임을 안다. 우리는 앞서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골리앗 앞에서 전의를 상실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앞장서서 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살핀 아비세, 십부게, 엘하난, 요나단 등이 그 인족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출발은 다윗이 물리치는 걸 봤거든요. 운동이나 삶에서도 누군가가 앞서서 장벽을 넘으면 뒤에 있는 사람도 따라서 넘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그 기록이 마라톤 기록이 2시간 29분 19초였답니다. 그런데 1992년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는 2시간 13분 23초. 지금 현재 마라톤 세계 최고 기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마라톤은 세계 기록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100m는 세계 기록인데 마라톤은 그 거리도 다 다르고 달릴 수 있는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마라톤은 최고 기록이라고 참고로 표현합니다. 지금 현재 마라톤 최고 기록은 2시간 1분 39초랍니다. 그 송기정 선수가 달릴 때 명의 기록으로는 명함도 못 냅니다. 지금 여자도 그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여자도 2시간 15분대에 달리거든요. 2시간 1분 39초를 제가 100m를 몇 초로 계속 달려야 되는지 환산해 보니까 17초 3. 예, 저는 지금 그냥 100m만 뛰어도 그만큼 못 뜁니다. 예, 누군가가 앞서서 달리니까 뒤 사람도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이 그 도미노 이렇게 블록들이 있으면 제일 앞에 있는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하곤 합니다. 그 앞에 게 무너지면 뒤에 거 같이 무너지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자고 하면 뒤에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구역에서는 구역장이 본을 보이면은 구역 식구들이 따라서 삽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갑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머리털 하나까지 지켜주셨다. 머리털 하나까지 지켜주셨다. 다윗이 성군으로 또 믿음의 사표로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 제가 어바웃 슈미트 영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슈미트 씨가 위로를 받는 것은 그 아이가 자기 그 어른의 손을 잡고 있는 그것 하나 때문에 위로를 얻었는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잡아주시지 않으면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예, 우리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그래서 나번 하나님을 목적 삼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삶과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신다. 예,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는 인생은 궁극적으로 about, 뭐, 정한죠? about 누구누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으면 유한한 인간은 인생의 길에서 특히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의 웅덩이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 삼고 위를 향하여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지키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과 더불어 시편 121편 1절 2절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의 만행으로 이스라엘에 3년 연속으로 기근이 들었고 또 그 결과로 사울왕의 두 아들과 다섯 손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연좌제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울왕 자신은 이미 죽고 이 땅에 없었을지라도 자신의 삶은 고스란히 남아 그 결과가 후손에게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미치게 된다면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의 삶이 지난 삶의 결과라면 미래의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 매 순간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뛰어난 장군이자 임금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홀로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임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우월함이나 총명함,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독불장군처럼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윗의 장군들이 그 인족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거나 그 사실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 삶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고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코로나가 물러나거나 예방백신이 공급되어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든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게 되든지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가 우리를 통하여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구역에서 모든 구역 식구들이 머리털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역 모임 속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과 삶은 모래시계와 같기에 매 순간 신실하며 스스로를 독불장군이라 여기지 않고 믿음과 삶의 길을 앞서서 걸어감으로 머리털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군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